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교회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흠이 없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과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참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육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우리의 삶을 또 황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교만함과 정욕과 탐심과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고 힘써 회개하기 위해서 또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목나무같이 뿌리까지 썩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야 천년의 시대가 있었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참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진실성과 우리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고 성도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교회의 표지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깨닫게 해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성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유지 보존되도록 성례를 성찬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를 이 교회가 그 은혜를 잘 담고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 권징은 7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통해서 그 권위를 갖고 말씀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긴 그런 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리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치리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요사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큰 그런 도전과 저항과 그런 공격을 하는 부분이 말씀이죠. 더불어서 말씀만 그렇게 혼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모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심어서 그렇게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검색되고 가장 조회수가 많고 하는 그런 그 상위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여러분 이단인 거 아십니까?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대부분에 있는 그 말씀들. 특별히 안식교 이런 아주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사탄이 이 사이에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 교회 세 가지 표지인 이 권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의 시행하는 일이 많이 없죠. 왜이 권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당시에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모든 문화와 사회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활동과 생활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출교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징계죠. 이것은 가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이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권징을 통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그 형제, 그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 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이 교회를 아주 작고 가볍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행하면 이것이 회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상해.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의 교회를 알지 못하고 크고 두려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참 가볍게 여기도록, 만홀히 여기도록 그렇게 지금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징이 그렇게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서너 가지 절차가 있죠. 어떤 범죄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발견되거든 그 형제와 내가 발견한 나만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접촉을 해서 그것을 권고해라. 뭡니까? 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대로 두지 말고 이게 권징의 원리예요.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죄 있는 상태로 품지 말고 그것을 권면하라.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치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이것을 회개하는지 하지 않는지 증인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그 형제가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공적인 성격을 띠고서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가 될수 있겠죠. 이제는 교회가 가서 이제 그 죄를 버리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버리지 않아요. 그때 그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잘 해석을 못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같은 똑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를 살려서 용서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를 심판 주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듣기 싫다고 이것을 내가 받지 말아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그 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형제 중에 범죄하거든 그랬어요. 그는 형제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형제인 것이다. 한 사람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을 세우고 교회가 말하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요? 크고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로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범죄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범죄한 자를 끌어주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를 통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위엄을 가지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렇게 한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영혼을 살리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정말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악한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사탄이 틈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우리 성품과 마음으로 이 권징이 오용되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잘못 사용되어서 무고한 사람이 그렇게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고발당하지 않도록 오늘 이 명령 19절을 준 것이죠. 특별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확인했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주 많은 순간에 혼자서는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서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고 기각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권징이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이 그 교회가 은혜를 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악하게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갈등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나 어떤 손익에 따라서 이 권징이 절대 오용돼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 장로와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당회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정말 이 첫 번째 그리고 이 첫째와 똑같은 이 이웃사랑의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같은 믿음의 반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법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때 혼자 가서 고발하게 되면은 그때는 분쟁, 이 교회가 굉장히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제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했습니까? 교회 작은 어떤 갈등의 불씨가 번져지고 번져져서 큰 교회가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어떤 불만의 마음이나 어떤 그런 고발의 조건이나 찾았을 때 그것이 두세 증인의 확증이 있기 전에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만약에 거기서 동조하게 되면 아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큰 문제로 이 하나님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런 발언권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 비판에 대한 그런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 대한 어떤 그런 흠과 결 이런 이 문제들. 그런데 그때 그 문제가 뭐냐,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마치 침소봉대에서 어떤 일부의 교회, 전체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일부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전체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더군다나 그것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확인되지 않고 근거 없는 그런 계류들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 싸잡아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에서는 만약에 그 범죄한 사실이 확증이 되었다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곰곰이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때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18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절차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증인이 대동되고 그리고 이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를 버리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는 교회가 공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 번의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이 문제가 불거지도록, 공적으로 그렇게 발전되도록, 불거지도록 하는 것은 본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범죄한 자들 이 분사를 보면요, 그 속의 내용이 뭐냐면 끊임없이 죄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속성의 의미가 지금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때는 공적으로 꾸짖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교인이 그때는 다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 소식들을, 그런 뉴스들을, 그런 영상들을. 왜냐하면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묘한 이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느껴요. 왜 그래요? 내가 안에 의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선줄로 알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묘한 마귀가 주는 쾌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낙심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라.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이 교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비방할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뭐 아나니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들의 그때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에 운행하셔서 성령으로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라고 우리 주일에 그 말씀 살피지 않았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는, 그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하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서 하나가 되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성령을 조금이라도 거스르고 성령을 속이면 그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을 그때에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자기 밭 판 값을 얼마를 감추었죠. 그때 베드로가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내 밭 값을 얼마를 감추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그랬더니 그의 혼이 떠나가 버렸죠. 그 결과가 두 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큰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그 두려우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단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본 그 환상 가운데에서 그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하심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가장 부정합니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제 마음이 부정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크고 두려우심을 보니까 회개가 나와요. 그랬더니 또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크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징의 7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교회가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 결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그리고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덕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교회의 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믿음 없을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의 통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 특별히 또 이민교회, 교회를 작게 여기고 또 교회를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의 피로써 사신 교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때 그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높아지도록 귀한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또한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죄 있는 그대로 품지 않고 죄는 버리게 하고 그 영혼을 품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문이 닫혀져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건강하게 다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모든 믿음과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삶과 마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